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터 내용보다는 우리가 기도회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보완된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의 터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밤늦게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 이것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나서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의 두 번째 자세죠. 하나는 열처녀의 자세, 하나는 지금 달란트 비유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달란트 비유의 해석에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유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설교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두번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대들었다. 보세요. 주인은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뭐 취하는 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한 이유는 갑절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다섯 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교를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식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비유를 좀 문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현실에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냥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듣는 자들, 청중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오늘날 보고 있는 우리는 나름대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들이 어떻다고요? 이게 우리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나 거기에 말씀을 들었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나 시대가 지나서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을 실지 듣고 이 말씀이 의미한 바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잖아요. 분명히 이 비유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고요. 그냥 뭐 달란트 비유 이랬네. 내용만 알고 네 개까지 가져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있는 현실과 이렇게 가져올 때 어떤 것은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해석을 해서 적용이 달라져서 내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아, 그냥 말씀 그냥 믿어야 돼.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것은 이런 게 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그랬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고급 자원들을 놓칩니다. 그걸 적용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원래 무슨 의도로 했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진짜 이런 상황인식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앞뒤가 안 맞게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에는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것을 잘 고증을 해서 넘어가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현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은 약속 그대로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게 있고 어떤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뭐였는지를 보고 내가 가져와서 내가 맞는 이 시대의 상황에 그것을 잘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실에 있어요. 어떤 현실입니까? 코로나 상황, 이게 21세기 긴박한 상황,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현실의 토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한 내용을 지금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전이해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달란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시에 돈을 관리하는 금융 시스템이 어떤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저게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저거 없이 그냥 성경을 적용하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 넘기시고요. 자, 그럼 달란트가 뭐냐? 원래 구약에서는요, 무게 개념이었어요. 무게. 무게를, 우리는 지금 킬로그램, 그 다음에 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부피 같은 걸 리터로 계산하고 뭐 이런 걸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무게 개념이었는데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화폐 개념이었어요. 화폐 단위예요. 이 달란트가. 자, 넘기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이게 딱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한 장 차이에요. 성경은. 근데 역사로는요, 400년 차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 시대의 사람 생각이요, 틀릴 수가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400년 전의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문화가 이해됩니까? 안 돼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에서 적용할 때 어떤 것은요,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넘어와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요, 구약의 문화가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올 때 과정이 있었어요. 자,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문화가 달라지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녀 평등이에요. 구약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뭐가 문화 충격들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0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BC 10세기 전에 10세기경에 다윗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세워져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부족 국가였죠. 왕국이 세워졌어요. 자,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그 2대가 3대가 못 가서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세월이 내려오다가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그리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배해보기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언제? 539년에. 예수님 오시기 539년경에. 자,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이 페르시아도요, 예수님 오시기 330년경 알렉산드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다 평정이 돼요. 그래서 유럽 지역,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집트 지역, 거의 다 지중해를 띠킨 모든 나라들이 평정당해요. 알렉산드에서. 끝까지 이해되시죠? 역사 모르시면 지금 공부하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네 개 휘하의 장군들이 나라를 갈라가자요. 갈라갔는데, 가장 주목될 나라가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이란과 시리아 지역 그쪽을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이쪽 리비아 뭐 이런 쪽의 아래쪽은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프톨레미가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장군들은 이탈리아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요. 그래서 네 왕국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바로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지금 저게 적어난 건 뭔가 하면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세기 때는 프톨레미가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관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어떻습니까? 이집트 지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세기에 내려오니까 시리아 지역에 셀레우커스 그 왕조가 강성해져가지고요, 이집트를 이겨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셀루커스 왕조 밑으로 들어가요. 예전에 이집트 왕조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저리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 셀루커스 왕조의 그 나쁜 장군이 원래는 이집트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로마의 그 어떤 장군이 원정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쳐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창피를 당해가지고 되돌아가는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돼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막 죽였어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런 일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왔어요. 헬레니즘 문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라는 걸 이해하시죠? 예.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둘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들어왔어요. 문화가 막 들어왔어요. 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저항운동을 이렇게 해요. 레지스탕스를 해요. 유격훈련을, 유격대원식을 해서 결국은요, 셀리오커스 왕조를 물리쳐요. 그리고 독립을 해요. 그게 BC 168년경이에요. 그리고 168년에 마카비가 왕조를 세워요. 그게 하스몬 왕조예요. 아, 지금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역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스몬 왕조예요. 이 하스몬 왕조가 쭉 100여간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독립한 거였어요. 독립해서 지금 있는데 마침 로마가 강성했는데 문제는 로마가 힘을 점점 잃으니까 이 지중해에 이 속국에서부터 그 곡물들이 올라가잖아요. 로마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해적들이 많은 거예요. 이 해적들이 있으니까 로마로 이 식량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을 당신 저 지중해 지역에 다 점령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올 수도 해라. 그래가지고 배를 엄청 많이 띄우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위에서부터 터키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벌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을 정벌을 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당해요. 그래서 폼페우스가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자, 역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하스몬 왕조 때 이둠의 사람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에돔족이에요. 근데 이 하스몬 왕조에 힐카누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둠의 지역을 점령해 가요. 점령해서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다 유대교로 귀환하라 그래요.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래요. 근데 이 안티파테르가 그 당시에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스몬 왕조를 도와줘요. 힐카누스를 도와줘요. 자, 그렇게 역사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서 이 안티파테르가 영향을 미치면서 저게 폼페우스라든지 시저라든지 뭐 이런 장군들이 올 때 이 사람이요 가서 협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하스몬 왕조는 무너지고 이 안티파테르가 떠요. 결국은 이 에돔적인 안티파테르가요 유대인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여간 뭐 복잡한 일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 그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400년간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 신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이해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뒤로 넘기세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모세시대나 혹은 다윗시대나 여기에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 문화를 모른다고요.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태어나셔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문화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문화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언제적 겁니까? 아니, 물론 율법 시대부터 내려왔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중에 있는 문화들은 어떻다고요? 저 전쟁이 터지고 올라가 내려가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하려고 애를 썼던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들이 젖어 있는 문화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구약의 문화가 그대로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문화는 일부가 들어오고요. 율법이라는 것만 들어오고 실제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은 어떻다고요? 이 전쟁 난리통에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독립했다가 또 속국이 됐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생존하고 버티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생존의 능력들이 그냥 문화로 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용을,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성경에 나와있지 않는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성경이 풀려요. 신약이 풀린다고요. 그것도 예수님 비유가. 자, 좀 이해되셨죠, 이제?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하실 때는 주로 어떤 거예요? 저기 모세시대나 다윗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 200년 전, 100년 전 혹은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를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그 문화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비유한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았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지금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공부하는 이유가 좀 이해하려면 왜 이 로마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것을 이 로마의 통치 정도를 알아야 지금 예수님 비유가 해석이 돼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런 설명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많이 놓쳤어요. 자, 그런데 자, 로마의 속주가 어디예요? 이게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다지요. 다지만 지금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통치를 했는가 하면요, 에베르제티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에베르제티즘. 그 다음에 프리스티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하여간 그냥 간단하게 뒤에 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제도로 자기 점령한 지역을 통치해요. 통치하는데 물론 이제 총독을 보내죠. 총독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총독을 안 보내고 어떤 데는 그냥 왕을 그대로 임명하고 그 왕이 에베르세티즘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제도를 도입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주의 대표, 그 땅을 점령당한 지역에 그 대표가 있어요.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대표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 프레스티지를 준다는 거예요. 제도가. 제가 뒤에 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를 받은 사람은 지금 속주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대표예요. 이 사람은 프레스티지를 받아요. 이 사람 뭐 하는가 하면 로마에게 세금과 충성만 하면 돼.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로마가 제공한 너 얼마 세금 내? 그럼 그것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너 반역하지 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이게 로마의 속국으로서 보호도 받고요. 또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 넓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통치합니까? 교통도 빠르지 않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 지역마다 거기에 대표자를 세워요. 그리고 아주 악질 지역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직접 관장의 행정관이 와가지고 총독으로 있어요. 총독으로 있으면 그 땅은 위험하다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총독이 왔어요. 근데 총독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자녀가 4명이었는데요. 물론 많았지요. 많았지만 그 중에 4명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서 땅을 나눠서 줬어요. 그래서 속주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 넘겨보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배구조는 지금 속주지만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주전 55년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사법기구가 설치가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구예요. 이 법적 기구예요. 그게 한 70명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 율법에 근거한 거죠. 자, 넘기세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화폐를 보겠습니다. 달란트를 지금 달란트가 뭐냐 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10억이에요 오늘나라. 10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어린이 부 같은 데는 달란트 잔치 해가지고 라면 한 개 5달란트 뭐 이렇게 했죠. 예전에 엄청 센 거예요 저거. 원래 달란트가 10억이에요 오늘날로 한 사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 그러면요 뭐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 그러면 10억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 문화는요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쉽게 말하면 1년 정도 월급이에요.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게 16만 원 정도 돼요. 노동자들. 아사리온은요 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고들란트는요 2500원. 렙돈은요 1250원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두 렙돈 드렸다 그랬죠. 2500원이에요. 그게 전재산이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문화가 나온다, 아사리온 나온다, 고들란트 나온다, 렙돈 나온다 그러면요 가격 대강 저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저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자, 기억 다 했죠? 네. 지금 달란트예요. 달란트. 달란트. 자, 넘기지. 자, 그래서 참고로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 비율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억. 1만 달란트는요 10억에다가 1만을 곱해야 돼. 이거는요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자기 일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이런 크기예요. 그 비율을 생각하면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야 돼요. 엄청난 금액이라니까. 그래서 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도저히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 정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몇 억 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몇 억도 못 세고 인생 끝나요. 돈을 쌓아놓고 세라 할 때 못 세어요. 천 원짜리, 뭐 만 원짜리 준다 하자. 그걸 여러분 세어보시라고요. 몇 억을 쉽게 쉴 것 같습니까? 기계 없이 여러분이 차곡차곡 계산해서 하려면. 자, 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헤롯 가문에 분봉왕, 아까 네 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켈레오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은 호수잖아요. 고기도 많이 잡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잘 돼요. 과수원도 잘 되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요 가장 부유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 지역의 총 수입이 200달란트예요. 그가 통치하는 지역의 총 수입액이 GNP가 뭐라고요? 2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센지 알겠죠, 여러분? 예, 또 넘기세요. 자, 그래서 한 달란트는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등감을 가진 자다, 뭐 적게 받았다.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얼마라고요? 10억. 여러분 10억 만져보셨어요? 저는 못 만져봤어요. 모르겠어요. 은행에 근무한 사람 만져봤는지 모르지만 저요? 교회산이라고 억 단위는 좀 만져봤어요. 수표. 아직 10억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2억도 만져본 적 없어요. 몇 천만 원. 소꿉장난하는 정도 했지요? 예.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요. 여러분 에이 저 사람 적게 받아서 화가 난 모이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에요. 저거. 여기 보시라니까요. 10억 만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10억을 언제 내 통장 부자에 10억이들 있나? 여기 별로 없을까요? 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 염두에 두세요. 평생 못 만질 금액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에베리제티즘하고 프리스티지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 자, 로마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저기 분봉왕을 세워요. 그러면 로마가 너 얼마 정도 로마에다가 돈을 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에베리제티즘이에요. 이 사람은 그거 안 내면요,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프레스티지를 줘요. 그 프레스티지가 뭔가 하면, 너 이만한 돈을 로마에다 해. 그 대신 네가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걷어들여. 이거예요. 그게 프레스티지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로마로부터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요. 그 대신 자기는 로마로부터 할당된 금액을 줘야 돼. 세금으로 줘야 돼. 그러면 세금이 얼마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를 넘겨주고 자기가 얼마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통치하고 뭐 길도 닦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로마에는 얼마를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프리스티지, 그 세금 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는 사실은 뭘 주는가 하면요, 이 속주에게, 그 땅을 통치하는 속주에게 뭘 준다고요? 땅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운영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주는요, 권력과 이 재산이 되는 이 땅을 가지고 지금 뭐해요?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요. 자, 그럼 봅시다. 이 토지를 통해서 속주들은 자신의 부를 이루어 나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대강 알겠죠? 얼마에 할당된 금액을 내면 계속 그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은 지가 알아서 세금을 얼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와 속주 이 지역 간의 관계 시스템이에요. 그게 문제 없으면, 반란 안 하고 그러면 문제 없어요. 계속 유지돼요. 자, 넘기세요. 자, 그러므로 귀족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토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바쳐야 하는 세금들을 또다시 민중들에게 얻게 돼요.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할당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세를 받는 거지요. 토지를 빌려준 그 비용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로마에다 내고요. 나머지 자기 쓰지요. 이런 제도예요. 자, 또 넘기세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로 가봅시다. 한 유대인이 나라에 납부해야 될 돈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 자, 여러분은 나라에 돈 얼마 냅니까? 부가가치세 10%. 그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산세. 뭐 이런 거 내요, 우리가. 교육세. 그 다음에 인두세 우리 내지요? 우리 사람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수입이 100이라면, 수입이 100이라면요. 1은 성전에 내요. 성전세가 있어요. 1을. 그러니까 성전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개를 종교인들에게 내요. 쉽게 말하면 11조를 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문을 해야 되니까 11조를 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요. 그 10분의 1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벌써 11을 냈어요. 11을 100 중에. 그 다음에 20%는요. 주인에게 돈을 내요. 그 땅을 준 주인에게 20% 세금을 내요.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31인가 사라져요. 수입의 31이. 자, 그 다음에 또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야 되고요. 뭐 각종 인두세, 통행세, 항만세 뭐 이런 걸 내야 되니까 결국에 보면요. 계산해보면 자기 수입의 60이 날아가요. 60을 자기가 못 쓰고요. 날아가요. 이거는 고정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지요. 이게 속주기 때문에 그래요. 피지배에 당했기 때문에, 지배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60%가 어떻다고요? 날아가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종교,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많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은 60%가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 바쳐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농사를 짓고 뭘 해가지고 40을 자기가 먹어요. 근데 문제는 날씨가 좋아야 되고요. 기후작황이 좋아야 돼요. 그 수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병충해 온다든지 도적대를 만난다든지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이제. 뭐 흉년이 온다든지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무조건 60%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내야 돼. 안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상수가 60이고 변수가 40이에요. 이 40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 40을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농사를 못 친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혹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갚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몰수당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요. 아니면 넘겨볼래요? 아니면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 가서 품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 내 품꾼으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면 광야에 가가지고요 도적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상인들이 지나가지요. 그러니까 습격해가지고 물건 뺏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든지 품꾼이 되든지 그 다음에 도적대가 되든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변수 40이 안 되면 저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명의 농사짓는 소작농이 되어진 현실이에요. 이게. 이 문화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입의 60%가 날아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 당시 사람들 저랬어요. 자,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오늘날 말하면 사장과 사원, 종업원과 투자자 이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는 다른 거예요. 종이라니까요, 종. 주인의 처분에 꼼짝 못하는 종이에요. 여기 비유로 나와 있는 문화에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파산됐어. 그걸 파농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산돼서 이제는 농로가 돼버렸어요. 주인 행사를 못해요. 그냥 일 시키면 일하는 대로 그냥 먹고 살아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딱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이해했어요. 아, 이거구나. 왜?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넘기세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전락한 농로들은 이게 아주 전형적인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래 됐습니다. 이런 농로가 관계됐어요. 그러면 주인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주인이 일부 다 씨도 사고 뭐 비료도 사고 그러지 않아요. 이 농로에게 얼마를 넘겨줘요. 돈을 줘요. 활용할 수 있는 돈을. 그게 뭔가 하면 페쿨룸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비를 얼마를 줘요. 그럼 자기가 가서 뭐 농기계도 사고 뭐 가서 이렇게 배를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게 노예니까. 그 일일이 다 주인이 해놓고 너 이거 해.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만 그 수익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혀 건들지를 못해. 이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뭐라고요? 페쿨리움이에요. 이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5달란트 줬다. 2달란트 줬다. 1달란트 줬다는 게 뭐예요? 페쿨리움이에요. 이게. 근데 이 돈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노예들이 받는 돈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기절할 일이에요. 이게 1억을 줬다? 10억을 줬다? 상상이 안 돼요. 줘봐야 한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주겠죠. 근데 10억을 줬다?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는요. 지금 엄청 센 거예요. 이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내용이에요. 이 가상의 예지만.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당시의 금융의 제도를 보겠습니다. 금융의 제도를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에 보면 고리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지켰었어요. 자, 지켰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대사회에는요. 저런 고리대금업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재산 축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장사도 잘 못했어요. 사실은 예, 유대인들이 장사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나라 흩어져 가지고 빨리 해방되면 본국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건물 부동산을 안 사, 현금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 보세요.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있었는데 돌아가자. 어떻습니까? 집을 처분합니까? 처분 못해요. 그대로 놔두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이 물건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항상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고리대금 막 할 수 없어요. 그 결국은요. 2차 대전, 1차 대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원래는 고리대금 못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문화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다고요? 율법에 저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중간사를 내려오면서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이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사회는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해서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향로들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지 않아요. 안 썼어요. 그 당시에 저게 유명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뭐 물건을 사야 뭐 장사들이 끼지요. 물건을 안 사니까 장사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애국으로 판매하는 건 가능했었어요.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유대사회는요 농업과 성전 제사를 위한 목축업이라든지 성전 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수공업 정도로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시대를 언급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미시나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프로스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프로스불. 오늘 좀 색다른 얘기하잖아요. 우리 용어는 프로스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있죠. 그러다가 이 7년이 일곱 번째 되는 희년이 되면 땅도 다 돌려주고요. 빚진 것도 다 돌려주고요. 노예들도 다 풀어줘요. 이게 희년 제도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50년만 되면 가난 문제가 해결돼.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누적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서로 균등하게 살아가요. 50년 되면 다 흩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지요? 예. 어떻든 간에, 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희년이 가까우면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안 빌려줘요. 왜요? 희년이 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빌려줘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금년 말까지 지나면 빚진 사람도 다 해방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돈 빌릴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가 저렇게 있어도 어떻다고요? 진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이 있는데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떠란 말이에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이 법제기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산헤드린에서 다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프로스불 제도가 뭔가 하면 이 희년에는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 희년에 가까웠을 때 사람들 돈을 안 빌려주니 어떻게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회에 가가지고 각서를 쓰는 거예요. 희년이 돼도 내가 탕감 받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그 각서를 받으면 돈을 빌려줘요. 이게 프로스불이에요. 아주 고약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제도가 됐어요, 이게. 이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성경 문화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보면 희년에 가까우면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뛸 텐데. 안 빌려주죠. 그러면 안 빌려주면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저기 산헤드린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변해대야 돈을 빌려주고 그냥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탐심이 강하니까. 그래서 저런 프로스불 제도를 줘가지고 그나마 구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프로스불 그 공의회에 가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가지고 내가 각서를 쓰면 이제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거는 희년대도 탕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한 원리들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어떠든지 꾀를 쓰고 하는 방법들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그게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다시 산헤드린에서 프로스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저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것이 이렇게 대표적인 율법을 변질시키는 과정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권위와 종교적인 정의를 실행해야 될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런 제도를 허용했다는 것은 당시의 현실이 어떤가를 짐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타락했는지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세겔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돈들은 다 우상이 있어요. 형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기 십계명에.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돈에 화상이 있으면 안 돼. 사람 얼굴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화상이 없는 돈이에요. 그게 세겔이에요. 그 세겔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돈을 가져와가지고 성전에 통용되는 세겔과 바꿔서 하나님께 헌금해요. 네, 이렇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환율을 조작해요. 세상 통용되는 것 세 개를 1:1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1:5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자기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시킨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돈 맛을 알고 탐욕을 부리는 그게 보이니까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성전 정화시켰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성전에 그냥 짐승 떼 있고 그냥 이 잡상인들이 있어서 예수님 막 내쫓은 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저거예요. 저거 탐심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배경으로 결탁해가지고 뒷돈 먹고 사람들을 주고하는 이 내용을 주님이 청소한 거라고요. 그 사회상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드려요.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가 성전 세 개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비둘기 한 마리 살려면 얼마 정도 살까요? 뭐 살 거 있습니까? 붙들면 되지.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닭 한 마리가 뭐 한 만 원, 뭐 한 4천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둘기 한 마리 뭐 조금 좀 희귀하니까 한 만 원 빼기 더 하겠습니까? 만약 장사한다면. 그러지요. 근데 성전에서는요. 9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과부가 두렵돈이 전재산이었어요. 2,500원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성전에 가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려면 9만 원을 내야 돼요.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제사 못 드려요. 그게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요. 전혀 생각지 않지요. 아니 뭐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되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죄를 지었는데 가서 회개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상상해야 됩니까 이게? 왜요? 환율을 조작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가족이 셋이다. 셋이 죄를 지었다. 27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죄도 탕감 못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뒤에. 나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고리대금 치리하는 자들은 누군지 선명히 보이지요? 통치자들, 세리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맨날 그 통로기 때문에 다 빼앗겨.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안 놔둬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에 묻어요. 자기만 알도록. 이게 그 당시에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아, 은행에 맡기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을 관리해야 돼. 그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못 보게 땅에 감추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재산 보존 방법이에요. 이 문화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묻어놨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갑니다. 이 본론을 이해하려니까 저 전 이해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정해놓은 이 내용이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퍼클리움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퍼클리움 제도. 그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농로에게 돈 얼마를 줘서 그 농사 도구 사고 뭐 이렇게 하는 돈 얼마 주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몇만 원 수준인데 예수님은요. 어떤 수준이라고요? 10억. 10억이에요. 10억. 이 퍼클리움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듣고 기가 찰 일이지요. 이 현실과 완전 동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당하니까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알겠는데 이 주인이 종에게 버꿀림이라는 돈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이 돈 사이즈는 너무나 큰 거예요. 현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종에게 10억을 주냐?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이런 비유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나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는요, 이 정도를 이해해야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14절에 보면요. 성경 보셨죠?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 다음에 종들을 누구예요? 농로. 이렇게 소작농에서 파산돼가지고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더 이제 설명할 거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소리 듣고 딱 문화를 알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딱 알았어요. 우리는 감이 안 잡히죠? 자, 이제 설명드린 게 좀 이해될 거예요.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여튼 여기서 말한 주인은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달란트예요. 10억 이상이 돼요. 10억, 20억, 5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버꿀림이라는 돈이에요. 네가 이거 어떻게 하든지 써라. 이걸 해서 내 주인의 재산 늘려라. 그 얘기예요. 자, 이 단위는요. 로마 관리들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인데 그걸 노예에게 맡겼어요. 주인이. 주인이 노예에게 맡기면 이놈이 당진할까봐 안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신뢰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비유가.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이런 설정을 할 때, 이런 예수님 비유의 이 세팅을 할 때,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버클림이라는 제도는 알겠는데 그 단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노예에게 이렇게 감당할 능력도 없고 신분도 되지 않는데 엄청난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노예는 자유도 없고요. 신분도 없는 자인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설정 자체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쇼킹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가. 자, 넘겨보세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어.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넘겨주세요. 유대사회에서는요, 상업도 발달되지 않았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경사회뿐이 아니잖아요. 장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노예 신분이에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한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설정이에요. 근데 두 배를 남겼어요. 이 사람이. 자, 또 넘기세요. 반면에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귀족들은요, 돈을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고리대금을 해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고 세금을 거둬들여요. 따라서 예수님이 설정한 이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 보면 두 배의 이윤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는 고리대금하고 저 땅 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거상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늘어났다 있을 수 없는 상상이에요. 이게. 그게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듣고요. 야, 예수님 뻥을 쳐도 너무 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18절.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이 점 이해되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했는지. 아직 이해 안 되세요? 양쪽으로 쳐들어와서 빼앗겨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준 돈을 손실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감춰야 돼요. 저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저게 현실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혜예요. 저게. 그 돈 있다 자랑하면요. 금방 당할 수 있어요. 가서 장사한다. 금방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자기 돈을 맡겼어. 어떻게 하지? 아, 안 되겠다. 감추자. 이거예요. 이게요. 가장 이성적이고요. 현실적이고 그 당시에 아주 현명한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으면요. 거의 백은 백다가 저렇게 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한다니까요. 왜?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운영했던 방식이에요. 자, 오늘날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부동산 투자. 나오겠죠? 예전이면 이자도 많았어. 이제는 이자도 없어. 여러분, 천만 원, 1년간 적금 넣으면 20만 원이 들어가면 20만 원. 그냥 예금하면, 융자 받으면 돈 더 나가겠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오늘날 방식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돈 1억 주면 뭐 하시겠어요? 장사해볼래요? IMF 망하는데, 저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망하는데 장사하겠어요? 엄두산 내지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제일 편안한 거 적금 들자. 그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저 당시에는 기본이 뭐였다고요? 감추자예요. 손에 안 보려면 감추자예요.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도 없었어요. 아니 고리대금도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만 고리대금 하지요. 보통 사람들 어떻다고 이자 생각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놔뒀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돌려주는 거. 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었어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지혜로운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가게 연다 그럼 여러분 말릴 겁니다. 분명히. 왜? 있는 사람도 지금 안 되는데 그 가게를 열어 말릴 거예요. 분명히.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 통념상 이게 대비가 되는데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두 노예는요. 두 농로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지금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그랬어요. 그가 처하는 방식이.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유에는. 자, 그래서 두 부류의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의 차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차이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인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주인이 와서 내가 돈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나는 국물도 없어. 안 돼. 안 돼. 내가 살아남으면 그렇게 하면 돼. 이게
한 달란트 반 사람이 자세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반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차이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익 따지고, 내 성공 따지고, 내 앞날 따지고, 그렇게 한 사람 있지요? 또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깡그리 내려놓고 오직 주만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누가 더 현실적이에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앞날 신경 쓰고 관심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 돈이 저만큼 나오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걸 잘 해가지고 가족들 주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 나오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요,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그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인만 목적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어. 오로지 주인이 목적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요? 주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해? 그 주인한테 큰일 나잖아. 그래서 자기 보호 목적으로요, 땅에 갖다 감췄어요. 자, 또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번 이제는 답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 돈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소작농은요, 가족이 있다가 농노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달란트를 받았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 돈을 보관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요,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그것을 축내면 큰일 나니까요. 자, 또 넘기세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이제. 근데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반면에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짐을 받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이 우리는 게을러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핑계가. 아,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농로가 됐어요. 소작농에서 농로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60이라는 세금은 항상 거둬가. 이건 내야 돼. 40이라는 변수는 자기 책임 문제예요. 그러다가 40이라는 변수가 돕지 않아서 자기가 어려움 당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 있는 고리대감업자 주인을 보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돈을 60은 다 빼가. 다 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자기는 죽으라고 이랬는데 날치가 안 맞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때만 되면 장부 가져와가지고 돈 내나 챙겨가는 건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당시 문화는요, 주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실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빼빠지게 일해도 이 40이라는 변수가 협력이 안 되면 망하고 농로가 되고, 주인은 뭐예요? 노력도 안 하고 빈틈빈틈 놓으면서 때만 되면 땅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 내놔. 그럼 걷어가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농로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진짜 두렵고요, 자기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살아남으려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땅에 묻은 거예요. 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자,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변수가 생겼을 때 주인이 착취하고 거둬가는 모습을 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말이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자, 또 넘기시고요. 자, 그러기에 이 노예는요, 다른 주인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왜? 다들 그러니까 자기 주인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묻었다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못 알면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모르면요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지 몰라요. 율법에 눌려가지고 그분은 정말 애누리 없는 심판자로 우리 생각해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도 몰라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실제 살아가는 거면 저렇게 살아요. 자,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지주들처럼 내가 이윤을 남기는 것에 관심 있는 줄 알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주인이 이윤을 남기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러잖아요. 만약 내가 진짜 이윤에 관심이 있었다면 내게 맡기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무식한 농로에게 뭘 맡기겠어요? 이윤을 취급하려면 고리대만 붙잡게 맡기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이윤의 목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주인이 두 종에게 칭찬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모른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주인의 의도는요, 이윤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노예도요, 달란트를 받을 재능도 없고, 그런 신분도 아니지요. 그런데 돈을 맡겼어요. 이윤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튼튼한 사람들 맡기지요. 여러분, 주님이요, 이윤을 목적한다면, 우리한테 안 맡겨요. 주님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요 주인의 초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인의 관점으로 노예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 빼가고 이윤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은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자, 또 넘기세요. 자, 일반적인 관심은 당시 종교인들이나 귀족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 사내들인 공영회가 프로포즈 제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다른 두 종을 칭찬하는 진짜 의미는요, 그들이 벌어온 이윤이 아니라 그들이 즉시 취했던 행동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쳐요. 우리는 이윤.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은 그 칭찬한 게 뭐라고요? 내가 말한, 떨어지자마자 즉시 내 말에 순종했구나. 이게 칭찬이에요. 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골자를 보면. 자, 넘기세요. 그래서,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감당할 재능도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은 받자마자 주인을 위해서 바로 순종했어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 인생의 목적, 주인과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이 자기 보호 본능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했어요. 얘기는요. 너의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질책하는 것은요. 그 밑바닥에는 너의 태만한 모습, 나와 상관없는 모습 그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지. 너는 너 중심이다. 너는 주인 중심이 아니다. 그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숨어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나오는데 내 중심이야. 내가 있어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아무리 신앙의 본질을 배워도 십자가 복음을 배워도 그 절대 깨지지 않아. 항상 자기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죠. 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은혜 있는 데 없나? 더 복을 주는 데 없나? 기웃거리는 거죠. 하나님은 시골이든 도시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헌신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아직도 십자가 본 배우고 신앙의 본질을 배우지만 내 중심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자세가 안 내려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다 그래요. 내가 좀 더 사람 많고 그 기쁠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또 많은 성도들이 뭐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그러면 좋을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자,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재능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이거 5달란트 뭐 비교가 안 되래요. 1만 달란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었어요.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렇죠?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이웃 한계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칭찬받는 두 종은요, 무모하다시피 어리석다시피 비현실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세는요, 우선순위는 주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반 사람 뭐예요? 아주 야갔고요. 현실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보호예요. 자, 넘기세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제시하는 목적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말하되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적을 목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한 동네에 있을 때 정말 우리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지금 만들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그 주인이 돈을 맡긴 거는 저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정말 주인과 합력해서 어떤 누리고 승리하는 여기에 자라도록 그 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윤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를 이 말세에 얘기하면서 지금 그 열처녀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는요. 열처녀 비유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뭐예요? 야, 너 지금 하는 게 장래에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놀라운 밑거름이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나중에 가서 큰 영향을 받는 어떤 결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요령 있게, 얕게 그냥 살아 그냥. 그 땅에 가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 땅에서 우직하게 그냥 주님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 손해라도 상관없어. 주님만 따라가. 욕먹어도 상관없고 주님만 따라가. 그러면 나중에 그 나라 가서요 엄청난 영광을 누려요. 지금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말세를 지금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니 정말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너 자신이 다가 아니야. 진짜 놀라운 나라가 있어. 놀라운 세계가 있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나 혼자 누릴 수 없지 않냐. 너도 같이 누려야지. 너도 그 비밀을 알고 같이 누리는 걸 내가 원한다. 이 얘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가 이제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네 것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결말이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얕게 자기 이익만 살았어. 그 땅에 가서는 그 나라 가서는 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리지도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현실적이라 할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장래는요. 정말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실에 걸맞게 얕게 양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내 이익만 보고 교회 다니도 내 중심만 생각하고 한 사람은요. 저 나라에 들어가면 저 나라가 열리면 진짜 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 나라 가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정말 새로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